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각자의 반응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립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세기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환난과 고난과 모멸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빨리 오십시오. 급합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을 다시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소망과 기대에 관한 고백을 듣게 되는데 사실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요즘은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재림의 기대가 어찌 보면 사라진 듯 그렇게까지 보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와 현실의 믿음으로 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확신을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했고, 이러한 사상은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들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즉 주께서 임하십니다라는 격려였다면 어두워가는 이 역사의 황혼기라고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대가 요한과 같은 심령과 바람이 될수 있는 것은 역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한 슬픔, 즉 예수도의 심장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실 이 디도서의 대부분이 교회 질서를 가르치고 다루는 부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적인 경계를 많이 당부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같은 저자인 바울사도는 옥중서신 중에 한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장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오늘 신앙하는 사람들의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서 세 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7절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고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주님의 약속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자세가 곧 각자의 가장 진실한 신앙 상태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마라나타라는 메시지가 별로 격려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야 진실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세상에 너무나 깊숙이 취해 있다면,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되나요? 세상이 너무 좋고, 이곳에 쌓아놓은 것들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어떤 반응을 할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이나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같은 경계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역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를 경성시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세상에 도취해 있는 모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어떤 자세로 맞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진실된 판단을 해보시고 주님의 재림에 부끄럽지 않은 하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 머뭇거림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거든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루신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도 이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이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어떤 사람도 심판으로 멸망에 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기준이 절대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인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책망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뒤인 디도서 3장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역시 인간의 기준이나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일세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지만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거저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이 인간의 공로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2절하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당부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시궁창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면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 다 버리고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자 여기 양육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듀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훈련시키고 또는 채찍질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지는데 특히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말이 바로 타이듀오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교훈으로 교육으로 우리를 키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세상의 삶에서의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세베이아, 세보마이 하면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예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아세베이아 하면 그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미코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땅에, 세속에 또는 부패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에피디미아 이런 말인데 금지된 것을 향한 동경,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욕망 또는 부패한 동경 이런 모든 것들을 뭐냐 하니까 이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은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점점 많아지고 장성해져야 될 것은 뭡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이 말 역시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는 바뀌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그랬으니까요. 점점 하늘에 익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비극에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도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불법이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아노미아 그런 말입니다. 아노미아라는 말은 노모스, 법이라는 말이고, 이 앞에다가 반대의 개념인 알파를 넘으로서 법이 아닌, 무법한, 불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것은 불신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법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법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법이 아닌 것들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은 거기에 이유를 계속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뭡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법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사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복된 것들. 이런 일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불법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허물없이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자신있게 주님의 오심에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그냥 기다려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 것 역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듣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몸을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게 더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기대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맞추어져 있고 그 외에 건강이라든지 세상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기대이며 믿음의 사람들의 설레임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전에는 안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이 육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이 땅의 원욕이 그쳤을 때 그때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고 즐거워도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것이 천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인들은 마치 신랑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자신을 단장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신부처럼 언제 신랑이 갈 것이다 하는 예고가 없이 단장하고 기다리라. 그게 밤중이 될지 새벽이 될지 낮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제림에다가 바로 비유로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의 모습을 일그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결혼식 하는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희고 아름답습니까? 야, 참 이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게 너무 더딤으로써 그 모습이 일그러지고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신랑이 왔을 때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완전히 신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가 상당히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혼자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도 부르기도 하는 찬송입니다만은 대단히 감격이 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것은 제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 하늘에 쌓아둔 나의 보화에 대한 주님과의 누림에 대한 감격, 이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 든 어른들이나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두의 고백이요 고대요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말씀이죠. 참으로 1세기 때의 교회는 이것 하나로 위로를 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함께 갇혀 있으면서도 이 과제가 격려가 되었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던 제목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 충성치 못한 자들에게도 경계가 되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1세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오늘 나에게 진정으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지체하셨다가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언제 오실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신부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당부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한 한 가지의 경계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고 육신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바울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혼만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1세기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의 논리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런 교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의 당부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 오시는 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온 영과 혼만 보존하라 그러지 않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당부를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15절에 그랬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늘 주지시켜야 하고 이것을 주님의 권위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고리타분 사람이야.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자꾸 주님의 오심을 강조하는가. 그런 비아냥거림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아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뭘 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증거하십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 신앙의 부분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재림의 교훈은 중요한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주님의 권위로서 당부하라고 강력한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볍게 들린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모든 신앙적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복음의 일부를 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